역시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쁘다는 것이 좋고 또 매주매주 새롭게 연습을 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례 때도 조금 더 그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한 가지를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희 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나름대로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정전. 예루살렘의 정지술래 하신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그 옛날에 저는 그래도 이제 좀 복이 많아서 이런 뭐 네 번 정도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오, 예루살렘. 근데 그게 그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이 굉장히 그 온천한데도 이 종교적인 신심이 아주 강해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성지를 내려 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갔을 때에도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CNN에서 그 이제 카메라 그 기자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인데 왜 왔냐? 괜찮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잘 안 되는 명언이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축제를 하는데 죽으면 또 한 번 TV 뉴스에 나가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농담이었던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봤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 CNN에서 한 거를. 그래서 그때 그 받았던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 그 어쨌든 가는 곳곳마다 한국의 플래그들이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있고 뭐 또 다른 데 가도 그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만 보여서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제가 묵었던 호텔 옆에 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응? 그래서 좀 트림감도 있게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그 종업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매일이 응? 그런데요. 응? 그래서 어쩌면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나 이런 그 안 좋은 상황들도 매일매일 겪다 보면 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나사렛에 갔을 때는 이게 풍속전 하는 것도 봤거든요. 불과 여기서 우리 차장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풍을 쏘더라고요. 우리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가이드한테 괜찮냐고 하니까 총알만 일로 안 오면 된다고 그래서 참 벌어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에게 제가 목소리도 크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떠들어야 아이들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아이들을 너무너무 예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공장소에서 부모님들은 조용히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서로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죽는다고 야단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는 또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또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들은 또 너그럽게 봐주고 얼마나 보기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처 안 주고 자 어디까지 했더라? 이게 문제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요. 자, 예루살렘 정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장소이고 또 하나는 민족들의 유대감을, 동질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민족들의 동질성.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다 이 피부색이 같고 한국말을 쓰고 있고 또 김치도 먹고 또 아리랑을 부르면 같이 부르고 또 올림픽이나 또 아니면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겼다 그러면 오피스 뜻을 구리하면서 얼싸안고 이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바로 동질성입니다. 민족의 동질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많은 역사의 아픔을 또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 성전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한 30년 정도 성전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는 곳에 성소, 계단을 쌓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15명. 네, 자, 성소를 쌓았는데 그 성소가 어디라고요? 다섯 군데? 세켐, 베텔, 예루살렘, 베틀레헴, 이제 버렸나봐. 응? 헤브론. 그 성주 공부는 반복이에요. 이렇게 다섯 군데에 그 바로 예수님, 그 아브라함이 계단을 쌓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그 나중에는 이제 계약의 그러니까 계약의 행자를 그 모세에게 십계명판을 그 하느님께서 이제 주고 그 십계명판을 보관하는 그 언약의 계를 이제 그 이 성전을 이렇게 돌면서 보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계약의 계를 이제 한 군데에서만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성소들을 없애게 돼요. 그러니까 철폐를, 다른 성소는 이제 지방에 있는 거다. 그래서 없애게 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계약의 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선언함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대성전이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장소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계단을 쌓았던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역사적인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조상이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을 가지려고 했던 조상이 바로 이 세대였던 세대, 예수님이 시착으로 삼았던 이 세대에 바로 언약의 계를 모셔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성전에는 이 결국 그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지요. 그죠? 예수님 그 하느님께서 이제 다윗은 이 나쁜 일을 하나 했으니까 너는 이제 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1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바빌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훔쳐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화려하게 이제 꾸미고 그 막 금장식 같은 거 막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잔도 지금 우리는 그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렇게 용성체제 하는 그런 잔들이 이제 부자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도금을 한 거예요. 갖다 팔아야 별로 못 받아요. 철제는 비싼데 금도금이니까 그거 그럼 벗겨봐야 얼마 안 나와요. 이빨 하나에 되는 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의 몸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도금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이 금을 훔쳐가는 거예요. 금 잔들을. 그래서 이제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 이 건물이 이제 파괴가 돼요.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아주 폭파가 돼요. 이제 훔쳐가는 것이 모자라서 이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성전,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 이해가 안 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누군가가 침략을 해서 폭삭 망에 띄워놓고 없애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누군가 침략자가 와서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그 이 건물을 완전히 없애고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 건물 자체가 폐허가 되어버렸다. 거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모셔져 있는 계약의 계까지 없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내려오는 각오가 없어졌다. 뭐 상실감이 대단하겠죠? 이루 마라에를 하나님도 원망스러우셨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성전이 없어진 것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중에 강력한 예언이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단한 결정력을 갖게 되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이 더 강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밝히면 밝히는 대로 그냥 파괴된 것이 아니라 더 일어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설립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그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다시 성전을 세워라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의 특이점이 있다면 이제 예약의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성소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성전하면 이제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전은 첫 번째 부분은 지금 저 밖에 그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띄워놓는 전관, 이 전관부터가 성당이에요. 예? 성당에 딱 들어오면 성당 그 전관을 딱 열면 여러분들 집에 전관문을 열면 여러분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 전관도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여기가 뭐예요? 여기 여러분 앉아계십니다. 여기는 본당. 예? 본당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대는 제대. 그래서 옛날에 지성소라고 해서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서 이런 양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성소 안에 이제 계약의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생기면서 계약의 제 대신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감실. 감실이 바로 이제 계약의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교는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쭉 연결성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를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 계약의 제는 없었지만 이런 예배를 하는 방식이나 또 사제 생활, 그러니까 거기 제관들, 레위지파의 사람들의 열성은 더 대단해졌어요. 계약의 제와 사람들의 열성과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또 헬레니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 황제는 이 성당, 그러니까 성당이 아니지, 유대교 회당에서 제이스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를 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버리고 제이스 신을 모셔라 하면서 또 많은 또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또 폼페이우스 그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마카베오서를 읽어보면 그 유다 마카베오가 공지를 하게 되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그 마카베오서를 또 읽을 수가 있어요. 마카베오서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프로테스탄트 루터나 칼빈도 이 마카베오서를 구약성서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정전으로 빠져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카베오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70년 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성전을 파괴하면 독립운동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2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서쪽 지역 한쪽만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제제도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됐고 이제 덕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 회당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목적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 가지고 오면 세금 바꿔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가지고 장사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세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에서 금원대의 재물이니까 요건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전 안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장사한 거의 일부를 거기에 있는 사제들과 결탁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뭐라지 그 비를 봐주는 돈을 이제 그 돈을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유대교 회당에서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한 성지를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이제 성지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상을 뒤엎는 역사적인 일을 하셨어요. 아, 이제 성지의 시대 그 이제 밥상 뒤집어 엎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죠.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우시는 예수님도 만나게 돼요. 나자로가 죽었을 때.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아주 뭐 채찍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집을 두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하면서 그 환장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염소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도 이제 코너에 본이 되시죠. 이거 정신나간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막 상을 막 뒤집어 엎으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상 더 다가가지 못하고 힘있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 자신들이 비겁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과 바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한 저항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46년 동안 그 성전을 만든 이유는 바로 바이러니 파악에도 헤로데 왕이 만들게 됩니다. 헤로데가 46년 동안 건축을 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전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성당에서 이제 지금 거룩하게 미사를 지낼 수 있는 성전이 하나 존재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랑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우리를 내 거듭 할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창을 뒤집어 엎었고 채찍을 만들었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 환경상처럼 마치 전전 바꿔서 세전으로 바꿔주면서 인기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런 성당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개는 바로 이 땅 위에 또 땅 아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신상화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끌려다니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이 뭐 언어의 의미 이런 사람을 가모인설로 속여서 그런 것을 정당화하지 마라. 원칙대로 가라. 그러니까 원칙은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원칙은 어떤 원칙 때문에 모였느냐면 바로 하느님을 잘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다
하느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일날 이 이사를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번 특별히 사경원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겠다. 이거 한 가지만은 이번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전 정화는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인 변화를 축소하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목소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부,